계시록은 1장부터 22장까지 총 22장으로 이렇게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계시록의 구조는 이 그림에 있는 것처럼 1장 19절에 있는 것처럼 내가 본 것들, 지금 있는 것들, 그 다음에 이 이후에 일어날 것들, 이렇게 세 부분으로 계시록이 기록이 되어 있다. 그렇게 이해하시고, 1장에 있는 건 이미 요한 당시에 요한이 본 거고, 2장, 3장은 요한 당시에 있던 소아시아에 있던 그런 교회들에 대한 거고, 그게 또 교회들이 교회 시대를 대표하는 그런 교회들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4장이 시작되면서 2일 후에 이렇게 시작이 되면서 인류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7년 환란기, 그 다음에 이게 끝나고 나서 천년왕국, 그리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깨끗하게 정리하시고 영원 무궁토록 죽음이 없고 슬픔이 없고 고통이 없는 이와 같은 때 하나님의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는 이런 모든 것들을 요한계시록 한 권이 다 우리를 위해서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주 그 다음에 지지난주 두 주에 걸쳐서 4장 이후에 일어날 그런 일들을 이제 살펴보고 있습니다. 가서 보니까 4장 1절에 이 일 뒤에 이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이 일은 사도 요한 당시에 소아시아에 있던 교회에 그런 보냈던 그런 편지고, 말씀드린 대로 거기 있는 내용들이 교회 시대 전체 대표적인 그런 그 형태의 그 교회를 이야기하기 때문에 교회 시대가 끝난 다음에 이런 뜻이다. 교회 시대가 어떻게 끝나요? 예수님 공중 강림하셔서 예수님 몸에 속한 자들, 그래서 이미 죽어 있는 자들은 다 부활시키고 살아서 남아있는 우리는 어떻게 공중으로 채워 올리신단 말이에요. 이렇게 되면서 교회 시대가 막을 내리게 되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4장 1절에 가서 보니까 하늘의 문이 열린다. 하늘의 문이 열려요. 이렇게 이제 되면서 저 하늘문 속으로 성도 요한이 채워서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 성경 4장 1절에 나오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사도 요한은 성도들의 모형이고 영 안에서 사도 바울처럼, 고린도후서 12장에 있는 사도 바울처럼 독수리가 채워서 올라가듯이, 그래서 성령님의 능력에 힘입어서 그래서 하늘로 채워 올라가는 이런 휴고의 예표의 모습이 이 안에 이제 기록이 돼 있어요. 올라가서 봤더니 왕좌에 이렇게 앉으신 분이 있고, 그렇죠, 그 주변에 왕좌는 영어로 throne이라 그랬어요. 24 장로가 있는데 24 장로가 앉아 있어요. 앉아 있는 건 시트예요. 시트, 이런 시트고 throne하고 시트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거기 또 누가 있어요? 가서 보니까 24 장로가 있고 그 다음에 네 짐승이 있는 이런 모습을 하나님이 요한에게 이제 보여주셨어요. 근데 여기 있는 장로들이 다 머리에 금 왕관을 지금 쓰고 있는데,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금 왕관을 들어서, 다음 그림 보시면은 왕관을 다 벗어갖고 거기다 이렇게 던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의미가 뭐라고요? 우리는 무익한 종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보상의 왕관을 주는데, 실제로 저와 여러분이 가져야 될 그런 마음은 내가 자격이 있어서 구원받고 자격이 있어서 이와 같은 보상을 받는 게 아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영원 무궁토록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존귀와 영광을 돌리는 그런 일을 천국에 가면 이제 한다는 거, 이걸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좋고, 그 다음에 이제 지난주에는 왕좌 앞에 있는 수정 같은 유리바다, 그게 진짜 바다라고 제가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렸고, 그 다음에 조금 아까 봤던 그 네 짐승이 영원 무궁토록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근본적인 속성, 하나님이 여러 가지 속성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만드는 속성이 있어요. 그 속성은 뭐냐? 하나님의 거룩하심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 그렇죠? 그래서 아마도 이 짐승들은 에스겔서하고 여러 가지를 종합해 볼 때 하나님의 왕좌를 떠받들고 움직이고 이렇게 다니는 그룹일 것 같다, 이렇게 제가 이제 설명을 드렸어요. 또 에스겔서 설명을 하면서 그룹은 소처럼 소와 같은 그런 그 모습을, 얼굴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집트에서 사람들이 소를 숭배하고, 또 이집트에서 떠나온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집트에서 살던 사람들이 하던 거 보고 소를 숭배하고, 지금 전 세계 10억이 넘는 인도에 사는 사람들이 숭배하는 짐승이 뭐예요? 소잖아요.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소를 숭배하는 거예요. 소, 소, 뿔 달린 루시퍼, 거기서 나온 펜타그램, 이런 것들이 사탄주의자들이 사용하는 그런 심볼인데 이게 다 성경에 나와 있는 그런 그 이야기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드렸어요. 제가 이 설명을 드렸더니 지난주에 어떤 한 분이 다른 건 모르겠고 제가 오늘 그거 하나는 꼭 기억하고 가겠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거 기억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제가 설명한 뒷부분이 더 중요한 거다. 맞죠 여러분? 이상한 이야기하는 분이 있어요. 뭐 로크맨이 휴거 받으면 피를 쏟고 간다 그러면 아 성경에 그런 얘기 없는데 꼭 이야기하면 피를 쏟고 간다 거기에 방점을 두더라고. 여러분 휴거 받는 건 죽지 않고 몸이 호련히 변화되는 게 초점이지 피 쏟는 게 초점이 아니에요. 어디 피 쏟는다가 나와요 성경에? 없어요. 그건 사람의 말이지. 로크맨이라는 사람이 추측하고 상상해서 만들어낸 말이지 어디 피를 쏟는다는 말이 성경에 있어요. 이상하게 그런 얘기를 하면 거기에만 신경을 써요. 중요한 거는 그렇게 몸이 호련히 변화된다는 사실이 중요한 거다. 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도 그룹이 소 이런 거 뭐 그 사실이니까 이해하시는 건 좋은데 남들에게 가서 그것만 설명하면 안 돼요. 그 그룹들이 찬양하는 대상이 누구야?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께 뭐라고 찬양해요?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이 거룩하신 하나님, 창조자 하나님, 영원 무궁토록 사시는 하나님, 스스로 존재하신 하나님, 그렇죠? 이런 하나님, 예, 전능자 하나님, 이 전능자 하나님을 영원 무궁토록 찬양할 때 그 찬양하는 그 말의 내용이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영어로 holy, holy, holy is the Lord 이렇게 이제 돼 있다는 거를 그거를 우리가 꼭 기억해야 돼. 그래서 지난주에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여러분에게 이제 소개를 했습니다. 오늘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한 분,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성경엔 어린 양으로 이렇게 표현이 돼 있는데 그래서 오늘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와 일곱 봉인으로 봉인이 되어 있는 책 이걸 여러분에게 이제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곱 봉인으로. 자, 계시록 5장에 가서 보면 일곱 봉인으로 이제 봉인이 된 그런 책이 나옵니다. 한번 가서 이 그림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옛날에 여러분 가서 보시면 뭐 인을 뗐다 그러고 이런 인 그러면 도장인 줄 아시는 도장. 도장 인자로 생각하는데 그런 게 아니고 성경에 나와 있는 이런 책은 이런 책이 아니에요. 지금 이렇게 재본이 돼서 이렇게 나와 있는 이런 책이 아니고 성경에 나오는 책은 그 당시의 책은 다 두루마리였다는 걸 기억하시죠? 두루마리. 그렇죠? 근데 그 두루마리를 남이 보지 못하게 하려면 어떻게 둘둘 말아가지고 그래가 저렇게 줄 같은 거 이런 걸 해갖고 이렇게 봉인을 친 거예요. 봉인을. 아시겠죠? 그래서 봉인을 이렇게 떼야 떼려면 뭐 줄을 이렇게 빼내든지 줄을 끊든지 뭐 이렇게 해야 그래야 봉인이 열리는데 이건 일곱 개로 봉인이 돼 있으니까 일곱 개를 떼내야 그래야 어떻게 돼 책이 열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지금 계시록 5장에는 저런 책이 지금 나오고 있는 거다. 이런 책이 아니고 두루마리인데 두루마리를 둘둘 말았어요. 둘둘 말았는데 그 안에 말씀이 기록이 돼 있고 그 다음에 뒷면에도 기록이 돼 있다. 이런 책이 있단 말이에요. 그걸 보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막아두시고 사도 요한이 이제 올라가니까 하나님이 저걸 보여주시고 그러고서 저 봉인을 떼는 그와 같은 일이 이제 시작이 되는 거를 우리에게 이제 보여주는 거예요. 자, 어떤 책이냐? 여러 가지 사람들이 이제 상상하고 추측을 할 수 있어요. 어떤 분들은 아마 저 책이 요한계시록이 아니겠냐? 사도 요한이 올라갔고 그렇죠? 요한계시록이라는 말씀을 봤으니까 그러고 나서 곧바로 6장, 7장에 일곱 개 봉인을 떼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니까 아마 저 책은 그 안에 내용이 요한계시록일 거다 이렇게 추측하는 그런 분도 있고 어떤 분들은 성경책일 거다. 또 로크맨은 또 뭐라 그래요? 킹제임 성경이라고. 성경에 어디 그런 얘기가 있어요?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저 두루마리가 킹제임 성경이라는 얘기 있어요? 없어요? 그런 걸 믿으면 안 된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건 다 사람의 말이고 거짓말입니다. 예, 그냥 추측으로 성경책이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그거를 꼭 킹제임 성경에 이렇게 얘기하면 우스갯거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스갯거리. 예,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 세 번째는 어떤 분들이 다니엘서 12장 4절에 근거해서 아마 저 책 봉인이 된 저 책은 다니엘서일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런 분도 있어요. 12장 4절에 가면 오 다니엘아 너는 끝이 오는 때까지 그 말씀들을 닫아두고 그 책을 봉인하라. 이렇게 돼 있어. 끝이 맨 마지막이 될 때까지 다니엘의 그 책은 봉인이 돼야 된다. 그런데 지금 마지막 이야기를 하니까 이 책이 다니엘서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추측하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확실하게 알아야 될 것이 뭐냐, 이 책이 무언지 어느 누구도 알 수 없도록 하나님이 이 책의 이름을 가르쳐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맞습니까 여러분? 그냥 추측은 우리가 이렇게 해볼 수 있다. 자, 오늘은 성경에 나오는 중요한 그런 그 단어 하나가 뭐냐면 redeem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redeem 영어로 redeem, R-E-D-E-E-M. redeem 하는 분은 redeemer 이렇게 이제 돼 있어요. 이게 참 번역하기가 어려운 말이에요. 우리나라 말은 이렇게 히브리 말이나 아니면 그리스 말, 영어는 너무 어느 면에서 쉬운 그런 말인데 이게 우리나라 말로는 참 번역이 어려운 말이에요. 우리나라 말로 이건 번역을 구속으로 했는데 경찰서에 구속돼서 이거 구속으로 생각하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이게 참 어려워요, 이게. 그래서 오늘 이 구속이라고 하는 그런 말, 영어로 redeem하는 분, 구속자, 이게 무슨 뜻인가를 여러분에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 지금 어린 양 예수님이 나오시는데 그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뭐냐? 구속하는 그런 일을 하신 게 리딤하는 그런 일을 하시는 거예요. 자, 가서 보니까 여기 요한계시록 5장 가서 보면 9절에 장로들이 나와서 하나님 앞에 이제 찬양을 드리는데 여러분 4장에서는 24 장로와 그 다음에 네 짐승이 어떤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냐? 창조자, 전능자 하나님께 찬양을 드려요. 근데 지금 이제 어린 양이 나오니까 24 장로들이 또 엎드려갖고 찬양을 드리는데 이번에는 그렇게 찬양을 드리지 않고 어떻게 찬양을 드리냐? 9절에 주께서 죽임을 당하시고 주의 피로 모든 족속과 언어와 백성과 민족 가운데서 우리를 구속하사 하나님께 드리셨으며 그래서 우리가 왕과 제사장이 됩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하고 구속하신 그 구속자 예수 그리스도에게 존귀와 영광을 드리는 그런 내용이 여기 5장 뒷부분에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4장에는 창조자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고 5장에는 구속자 하나님 어린 양 그리스도에게 찬양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성경을 읽고 우린 그냥 구원, 영어로 salvation, 동사로는 save 이것만 아는데 실제로 더 중요한 그런 단어가 뭐냐, 구속이라는 그런 단어가 있다. 이걸 여러분에게 오늘 설명하는 정말 귀중한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구속은 뭐 하는 거냐? 당사자가 하지 못하는 그런 일이 있어요. 이런 거를 다른 사람이 값을 치르고 그 당사자를 위해서 대신 하는 게 이게 구속이에요. re라는 게 다시라는 뜻이잖아요. 다시 redeem한다 그런 뜻이에요. 자, 스타디 성경 뒤에 가서 보면 부록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에스라 성경사전 가서 보면 거기 부록에 구속이란 단어가 나와요. 가서 한번 항목을 제가 그걸 가지고 설명을 하겠습니다. 구속은 영어로 redemption, redeem 동사고 명사가 되면 redemption 이렇게 이제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구속하는 분 그럼 redeemer가 되는 거예요. Jesus our redeemer, 예수님이 우리의 구속자가 된다. 구속자, 이거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구속이란 말 이해하셨죠? 구한다, 그 다음에 속한다, 속죄한다, 이 두 가지를 합쳐갖고 그래서 구속이란 그런 말을 이제 사용했는데 이건 뭐냐면 현재 다른 사람이 소유하고 있는 어떤 게 있어요. 근데 이게 합법적으로 원래는 자기 건데 이게 팔려나가든지 이렇게 돼갖고 다른 사람의 소유가 된 거예요. 이거를 내 거를 다시 찾는 거, 이거를 구속이라고 이제 이야기해요. 우리말로는 물른다는 얘기예요. 딱지치기 하다가 딱지를 다 잃었어요. 그럼 뭐라 그래요? 아이스크림 사주고 물러달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그냥 안 물러줘요. 여기 아이가 뭐 사줘야 물러주지, 맞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물러주려면 어떻게 받아야 물러주는 거예요. 아이스크림이라도 하나, 사탕이라도 하나 받아야 그러면 딱지 다시 돌려주거든요. 이게 물르는 거예요. 그 영어로 redeem 하는 거예요. redeem, 이해하시겠죠? redeem. 그러니까 물건은 물른다고 얘기하고 사람이 유대인들 같으면 살다가 보니까 너무 많은 빚을 졌어요. 그럼 어떻게, 나를 파는 거예요. 노예시장에 갔다가 그 다음에 이제 50년째가 되면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남에게 나 자신을 팔 수 있고, 나도 팔고, 내 아이도 팔고, 내 아내도 팔고, 노예로 팔 수 있었어요, 옛날에. 이렇게 하면 그 사람을 다시 데리고 와야 되잖아요, 이제 시간이 되면. 그렇죠? 이렇게 할 때는 물은다라는 게, 물건은 물으는 거고, 사람은 속량한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속량. 그러니까, 속량한다, 물은다, 구속한다, 대신 속죄한다, 이게 다 리딤이라고 하는 그런 말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남에게 팔려나가거나 남의 소유가 된 걸 내 걸로 다시 가져오려고 하면은 법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남의 걸 그냥 못 갖고 오잖아, 이게. 그렇죠? 이 법적인 문제를 해결해야만 저 사람이 가지고 있는 내 게 진짜 내 거가 이제 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예수님이 왜 갑자기 이렇게 등장을 하시고 여기 있는 장로들이 우리를 구속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예수님이 하실 그 일에 대해서 찬양을 드리고 하는가를 이해하기 위해서 성경이 어떤 것을 예수님이 구속하시는가,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는 걸 저와 여러분이 살펴봐야 되기 때문에 에베소서 말씀 먼저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3에서 14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3에서 14절 제가 여러분을 대신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구원받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 교회 시대에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 구원의 복음을 들은 뒤에, 복음을 듣는데 그 복음은 구원의 복음이다. 복음을 들은 뒤에 그리스도를 신뢰하였고 너희가 믿은 뒤에 또한 그분 안에서 약속의 저 거룩하신 영으로 봉인이 됐다. 순서가 어떻게 돼? 복음이 전달이 되면 우리가 그 복음이 전달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거예요. 이게 신뢰가 돼서 구원을 받으면은 그러면 거룩하신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 꽁꽁 매는 거예요. 봉인을 하는 거. 아까 봉인 받잖아요. 그렇죠? 항아리든지 이런 데도 우리 뭐 이렇게 해서 고추장이고 해놓으면은 그럼 어떻게 새 하나 들어오지 못하게 이렇게 해갖고 하얀 거 뭐 덮고 고무줄로 이렇게 해갖고 봉인을 해놓잖아요. 그게 봉인이에요. 그러니까 성령님 안에 저와 여러분이 영원 무궁토록 봉인이 돼 있는 거예요. 봉인. 이해하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 천지 만물 창조물 가운데 하나님보다도 능력이 센 자가 없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구원은 영원 무궁토록 안전한 거예요. 자, 근데 그 다음에 뭐라고 돼 있냐? 이 영께서는, 이 성령님께서는 값주고 사신 그 소유물이 구속받을 때까지 우리 상속유업의 보증이 돼서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게 하신다. 그러니까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뭐냐? 예수님이 값을 치르고 사신 어떤 소유물이 있는데 그 소유물이 지금은 구속을 받지 못했어요. 남의 손에 가 있는 거예요. 근데 때가 되면 그게 구속을 받는 그런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때까지 저와 여러분을 꽉 봉인하고 있는 그런 분이 성령님이시다. 근데 앞뒤 문맥으로 보니까 그 소유물이 뭔지 알 수가 없잖아요, 지금. 그렇죠? 에베소서 4장에 가서 보니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4장 30절에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을 슬프게 하지 말라. 성령님을 슬프게 하면 안 된다. 그분에 의해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봉인되었느니라. 성령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봉인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영원 무궁토록 만들어줬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몸이 성령님이 들어와서 거하시는 성전이 된 거예요. 신약시대에는. 그렇죠? 이렇게 거룩한 홀리 템플이 된 우리 몸을 마음대로 써서 음행을 하고 성추행을 하고 이 나쁜 짓을 그렇게 하게 다니면 그럼 어떻게 돼요? 이 성령님이 근심하게 된다 그 얘기예요. 그 영을 거룩하신 그 영이 근심하고 슬퍼하지 않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 여기 가서 보니까 가서 보니까 우리가 구속의 날까지 구속되는 게 있어. 우리 영혼 육 가운데 구속이 돼야 할 그런 것이 있는데 구속이 되는 날이 있다는 거예요. 구원은 예수님의 복음을 받는 순간에 구원은 받는데 우리의 영과 육과 혼 가운데 하나는 구속이 언제 이루어지냐? 예수님 재림하실 때, 공중 강림하실 때 그때 구속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 구속이 어떤 것이 이루어지느냐? 로마서 8장에 그 내용이 이제 나옵니다. 로마서 8장 22절에서 24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22절에서 24절 가서 보니까 온 창조 세계가 지금까지 함께 신음하며 고통 중에 산고를 치르는 줄을 우리가 아나니 그것들 뿐만 아니라 세상에 있는 참새나 사자나 그렇죠, 물속에는 물고기나 온 세상 모든 식물 동물 할 것이 모든 것들이 신음할 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 구원받은 우리 자신, 곧 성령의 첫 열매를 소유한 우리 자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도 속으로 신음하며 양자 사무심, 양자 사무심이 뭐냐,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린다는 거 잘 들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으면 영과 육과 혼, 그렇죠, 우리를 구성하는 세 부분이 다 구원받는 거예요. 구원받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몸은, 예를 들어 제 아버지는 한 20년 전쯤에 예수님 안에서 돌아가셔서 그 몸이 지금 파주 이 공원 묘지에 지금 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가 있어요. 아버지 영과 혼, 지금 하늘나라에 하나님 왕좌 옆에 예수님과 함께 있고 거기 어떤 몸을 가지고 있어요. 소울리시한 그런 바디를 지금 가지고 있는데 이게 아직 퍼펙트하지 않은 거예요. 언제 퍼펙트하게 되냐? 예수님 공중 강림하실 때 저 파주에 있는 내 아버지의 몸이 어떻게 돼요? 부활해 갖고 예수님과 함께 오는 내 아버지의 영과 혼과 하나가 딱 결합이 돼야, 그래야 퍼펙트한 그런 바디가 되는 거예요. 이 일이 일어날 때 우리 아버지의 몸이 어떻게 해요? 구속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하시겠어요? 리뎀션이 몸이 그때 리딤이 되는 거다. 그걸 지금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그 일이 이루어지려면 어떻게 돼? 예수님 공중 강림하시는 그런 일이 있어야 된다, 그 얘기죠. 이해하시겠죠? 영과 육과 혼 세 개가 다 구원 받는데 이 몸은 지금 죽으면 어떻게, 무덤에 가 있어요. 무덤에 몸이 지금 잠자는 상태로 가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 공중 강림하실 때 저 죽어있는 몸이 일으켜져서 부활하는 그 순간에 몸이 구속이 되는 거예요. 몸이, 아시겠죠? 그거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다. 다시 말씀드려서 아담이 죄를 범했을 때 우리 몸의 영원성을 잃어버렸어요. 땅의 상속권을 다 잃어버렸어요. 이렇게 돼서 몸의 영원성을 잃어버리고 땅의 상속권은 하나님이 누구에게 줬어요? 마귀에게 줘서 누가복음 4장 가서 보면 그것들이 내게 다 넘겨줬다고 사탄이 자랑스럽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나한테 와서 경배하면 모든 걸 다 너에게 주겠다고 예수님께 이야기하는 그런 대목이 있거든요. 그래서 통치자로서 위임을 받고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될 이 아담이라는 존재가 마귀에게 넘어가서 그래서 몸의 영원성을 잃어버렸어요. 또 동시에 땅을 이렇게 상속하고 통치할 수 있는 권리를 잃어버렸어요. 이게 다 지금 누구에게로 넘어가 있냐? 마귀에게로 지금 넘어가 있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에게로 넘어간 걸 지금 다시 찾아와야 된단 말이에요. 찾아와야 돼. 그 찾아오는 거를 영어로 redeem, 구속한다, 물은다, 속량한다, 그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아담이나 아담의 후손 가운데는 이 일을 할 수 있는 존재가 없단 말이야. 그렇죠? 이 세상 같으면 온 세상이 지금 신음하고 있어요. 예, 온 세상이 저거 신음하지 않도록 만들 존재가 이 땅에 있어요, 없어요? 없단 말이에요. 없어요. 그 일을 지금 예수님이 하시려고 하는 거다. 여기 요한계시록 5장의 핵심은 그게 핵심인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러한 일들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레위기 25장에 어떤 일을 만들어 놨어요. 어떤 사람이 몸이 팔려나갔어요. 물을 능력이 없어 자기를. 그럼 누가 할 수 있어요? 그 사람의 형제가 해줄 수 있단 말이에요. 그 사람의 형제가 없으면 누가 해줄 수 있어요? 가장 가까운 친족이 돈을 내면 그 사람을 다시 사올 수 있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그 제도를 하나님이 미리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우리 레위기 25장 가서 잠깐 보겠습니다. 레위기 25장 24절 25절 가서 보니까 너희 소유의 모든 땅에서 너희는 땅을 무르는 것을 허락해라. 땅이 팔려나가면 물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사람 같은 경우 만일 내 형제가 가난하게 되어 자기 소유 중 얼마를 팔았는데 그의 친족 가운데 하나가 그것을 물으러 오거든 그는 자기 형제가 판 것을 물을 것이, 아, 땅이나 무슨 소유물은 형제 중에 누가, 그 사람은 돈이 없으면 형제 중에 누가 와서 물을 수 있는 거예요. 자, 근데 지금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사람은 47절 가서 보니까 내 옆에 있는 체류자나 타국인은 부유하게 되고 그의 옆에 거하는 내 형제는 가난하게 되어 타국인이나 내 옆에 머무는 자나 혹은 타국인의 가문에게 자신을 팔았어요. 돈이 없으니까 먹고 살아야 되니까 내가 노예를 하겠습니다 하고 자기 자신을 노예로 내어줬단 말이에요. 팔린 뒤에 그는 다시 속량될 수 있나니, 속량할 수 있단 말이에요. 누가 하냐? 자기가 돈 있으면 자기가 하면 되고 돈이 없으면 그의 형제들 중 하나가 그를 속량해라. 근데 그 형제도 없어요. 그럼 삼촌이 해야 되고 사촌이 해야 되고 오촌이 해야 되고 육촌이 해야 되고 가장 가까운 이웃이 돈이 있으면 돈을 내고 그 사람을 다시 속량할 수 있다고 그런 제도를 하나님이 미리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럼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몸을 대속하기 위해서 구속하기 위해서 그렇죠? 마귀의 손아귀에 들어가서 신음하고 있는 이 창조세상을 마귀에게서 빼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마련해 놓으신 구속자다 그 얘기입니다. 사람은 할 수 없는 거를 하나님께서 미리 만들어 놓으셔서 근데 어떻게 돼야 돼요? 그의 형제들 중에 하나가 돼야 되기 때문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사람과 동일한 모습으로 오셔서 저와 여러분의 친족 구속자가 되셔야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천사는 할 수 없는 거예요. 짐승도 할 수 없는 거예요. 다른 어떤 거 할 수 없는 거예요. 형제가 되고 사람이 되어야만 그 일이 가능한 거예요. 여기 나와 있잖아요. 형제들 중에서 하든지 친족들 중에서 그런 일을 할 수 있다. 그래서 하나님이 처녀 탄생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저와 여러분과 동일한 이런 몸을 입고 오셔서 저와 여러분의 형제, 저와 여러분의 친족 구속자가 되도록 만들어주신 놀라운 일이 구약성경 안에 펼쳐져 있고 그 구약성경의 개념이 지금 요한계시록 5장에서 하나님이 그 개념을 설명을 지금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5장에서 예수님이 뭘 하려고 하는 거예요? 성도들의 몸을 구속하려고 하고 마귀에게 지금 나가 떨어져 있는 저 신음하는 저 창조세상을 구속하려고 하는 거예요. 뭘로다가? 자신의 피로. 그냥 안 되잖아요. 누가 그냥 물러줘 안 되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냥은 물을 수가 없으니까 대가를 치러야 하잖아요. 그래서 베드로전서에 가서 보니까 그 말씀이 이렇게 기록이 돼 있는 겁니다. 1장 18절에서 20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너희 조상들로부터 전통으로 물려받은 너희의 헛된 행실에서 너희가 구속받은 것은 구원이라고 안 썼잖아요. 구속받은, 구속하려면 어떻게? 뭔가 지불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구속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썩은 것들, 돈 내고 헌금 내고 주일 성수하고 뭐 십일조 바치고 새벽기도해서 된 게 아니고 이해하시죠? 뭐라 그랬어요? 흠도 없고 점도 없는 그렇죠? 어린 양의 피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저와 여러분이 구속을 받은 거예요. 그때 단어가 다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구속, 리딤, 리디머, 리뎀션 이렇게 이제 구속받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영과 혼은 구원받는 그 순간에 구속이 돼요. 하나님의 것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몸은 언제 예수님 재림하시는 그 순간 그때 흙 속에서 나와서 부활해가지고 그래서 어떻게 그때 최종적으로 구속이 되는 거다. 이해하시겠죠? 예, 그런 내용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가서 보면 빌립보서 3장 20에서 21절 우리의 생활 방식은 하늘에 있으며 또한 거기로부터 오실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분께서는 참으로 모든 것을 자기에게 복종시키시는 능력을 써서 그 능력대로 우리의 천한 몸, 저 썩어있는 몸, 그렇죠? 죽어있는 저 몸, 저 우리의 천한 몸을 변화시켜 자신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게 만드신다. 언제 이루어져요? 예수님 공중강림하실 때. 이해하시겠죠? 이거를 지금 구속이라고 이야기하는 거다. 이런 개념을 저와 여러분이 잘 이해를 해야 남들에게서 설명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일, 그래서 우리 주님은 마귀에게 넘어가서 신음하는 심지어 창조세계, 이 창조세계를 구속하셔서 그래가 마귀를 무적행 속에 천년 동안 집어넣고 그리고 천년 왕국을 이루시면서 그 신음하던 창조세상, 그렇죠? 뭐 북극의 불고민이 뭐니 그때 가면 걱정 안 해도 돼요. 뭐 얼음이 녹는다 이런 거 걱정 하나도 안 해도 되는 거예요. 뱀장어다 뭐 사자다 뭐다 할 거 없이 말 그대로 하나님이 주신 그런 그 자유를 가지고 마음껏 해치는 것도 없고 상하는 것도 없는 그런 세상, 이 천년왕국의 세상에서 사는 그런 시대가 열리게 되는 거예요. 그럼 그 일을 위해서 뭘 해야 돼? 구속을 해야 되잖아요. 구속. 지금 구속하는 그런 일을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런 일을 하시는 그런 분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 영어로 리디머, 구속자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리디머, 그렇죠? 구원자는 세이비어, 세이브를 하는 분이 구원자고 또 리디머, 뉴욕에 가면 이 팀 켈러 목사의 교회가 있어요. 그 교회 이름이 뭐예요? 리디머 처치예요. 교회 이름이 구속자 교회. 알겠죠? 구속자 교회. 저것도 무슨 뜻인가? 이런 뜻이에요. 리디머 교회. 어떤 교회는 세이버 교회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세이버 구원자 교회. 이게 구속자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저와 여러분이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온 세상의 구원자이신 주 예수님의 호칭이 또 하나는 뭐냐? 구속자다. 왜 예수님을 구속자라고 부르냐? 그분께서 모든 사람을 대신해서 죽고 그들을 구원하기 위한 죄값을 다 치르고 죄의 속박에서 그들을 구속해내서 그래서 맨 마지막에 몸까지 구속을 해서 그래서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그런 몸을 입는 말 그대로 영화로운 존재로 예수님이 만들어주신다면 그거 끝까지 그 일을 수행하는 그분 그래서 그분의 호칭을 우리가 뭐라 그때는 구속자다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거 다 몰라도 구원은 받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이제 교회를 5년, 10년, 20년 다니면 이 정도 이제 우리가 구분을 해야 되잖아요. 성경에 가서 보시면 이렇게 사람을 구속하는 그런 실제적인 일이 룻기에 나오잖아요. 그렇죠? 룻기에 누가 나와요? 보아스가 나오잖아요. 보아스. 그렇죠? 근데 엘리멜렉에 가까운 친족인데 엘리멜렉이 죽고 거기 아들들이 다 죽고 그래갖고 그 아들들 중에 한 명이 아내를 취했는데 그 아내 이름이 누구예요? 룻이잖아요. 그렇죠? 룻. 그 룻. 그 룻의 친족 구속자가 돼서 룻의 모든 걸 다 찾아주는 그 일을 보아스가 하잖아요. 맞습니까? 그래서 그 롯과 보아스 사이에서 나중에 누가 나와요? 예수님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게 친족 구속자가 하는 거예요. 친족 구속자. 그 다음에 예레미야 32장 6절에서 12절 가서 보면 예레미야가 지금 어려움 당하고 있는데 예레미야의 사촌 뭐 동생인지 형인지가 와서 하나메이라는 사람이 와갖고 자기 밭을 사라 그래요. 왜? 형제니까 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지금 바빌론 다 포로 생활 가기 일보 직전인데 밭을 살 사람이 누가 있어요? 여러분 지금 전쟁에 나가고 다 피난 가는데 여기 있는 밭 사라 그러면 밭 살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예레미야가 사지요. 왜 그래요? 바빌론 포로 생활이 얼마 안 가고 다시 돌아온다는 그런 확신을 가졌기 때문에 그거를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저 밭을 사라 그럽니다. 어떤 자격으로 사요? 친족 구속자의 자격으로 자기 사촌의 밭을 사잖아요. 이걸 통해서 바빌론 포로 생활이 얼마 가지 않고 다시 돌아와서 이 땅을 소유할 것이라는 걸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런 예가 그 안에 이제 기록이 돼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렇게 구속을 하려고 하면 누구 앞에서 증인들 앞에서 해야 되는 거예요. 증인들. 그래서 여러분이 룻길 가서 보면 보아스가 어이 그렇게 얘기하면서 뭐래 장로들 다 모으잖아요. 장로들을 모으잖아요. 그렇죠? 장로들 다 모아가지고 장로들 있는 데서 구속을 하는 거예요. 예레미야도 다 증인들을 이렇게 모으잖아요. 거기서 구속한다는 증서를 작성하는 거예요. 여기도 지금 가서 보니까 예수님 지금 구속하려고 하는데 누가 있어요 거기? 24장로가 있잖아요 증인으로. 이 성경이 다 이렇게 딱딱 이렇게 맞게 돼 있는 거예요 성경이. 이렇게 해서 그 24장로가 이미 구원받은 그런 성도들 이야기하는데 그런 그 증인들 앞에서 구속의 그 증서 이거를 내가 찾습니다 하고 이런 그 일을 예수님이 직접 하시는 내용이 그 안에 이제 기록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을 히브리 말로는 고엘이라고 불러요. 고엘. 고엘은 뜻이 뭐냐? 친족 구속자다. 자, 그럼 여기 지금 일곱 봉인으로 두루마리가 이렇게 있고 봉인이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는 뭘 이야기하냐? 여러분 집 사면은 집 등기 문서 있죠? 그거 아주 고이고이 간직하잖아요. 집 등기. 여기 가면 이 금박 실도 이렇게 딱 붙어 갖고 있는 거. 딴 건 못해도 도망가면 그건 갖고 가야 되는 게 집 등기 문서잖아요. 그 집 등기 문서가 뭘 얘기하는 거야? 이 집은 이 사람의 겁니다. 이거 얘기해 주는 거잖아요. 맞죠? 지금 그걸 얘기하는 거야. 이 두루마리 그 증서 안에 무슨 내용이 들어있냐. 구원받은 모든 사람의 몸은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고 지금 창조 세상에 신음하고 있는 모든 창조물들과 저 지구 저 땅은 소유자가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걸 기록해 놓은 그 내용이 이 책의 내용이다. 자, 그래서 예수님이 드디어 어떻게 해요? 구속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까지 이제 기다리시다가 이제 내 거니까 이제 때가 됐으니까 이거 내가 찾아야 되겠다 하고 예수님이 찾아가는 그런 일이 이 안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약을 하면 첫째 아담과 그의 후손들은 몸의 영원성을 잃었어요. 지구를 잃어버렸어요. 하나님 주신 지구를. 자기 힘으로 이거를 다시 찾아올 수 있는 사람이 인간 가운데 없는 거예요. 근데 누가 할 수 있냐? 친족이 대신 할 수 있는 거예요. 친족.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지막 아담, 둘째 아담,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처녀 탄생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형제, 친족으로 만들어 주셔서 그분이, 저와 여러분이 잃어버린 몸의 영원성, 그렇죠? 마귀가 가지고 간 이 땅에 대한 통치권, 이 땅 전체를 다시 무르는 그런 일을 하시는 거다. 그게 예수님이 구속자라고 하는 그런 의미예요. 그 일을 위해서 뭐가 필요해요? 성육신이 필요하고, 그 일을 위해서 처녀 탄생이 필요하고,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과 동일한 그런 몸을 입고 오셔서, 그래서 대속의 사역, 대신 속죄의 사역, 구속의 사역을 십자가에서 이루시는 거예요. 예, 자, 그러면은 5장 2절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장 2절에 가서 보니까 또 내가 보니 한 힘센 천사가 큰 음성으로 공포하기를 누가 그 책을 펴고 그것에 봉인들을 떼기에 합당하냐. 여기 가서 보니까 여기 천사가 나오는데 힘센 천사 이렇게 이제 나옵니다. 10장 1절에는 강력한 천사, 여기 힘센 천사 영어로 strong angel, 여기 10장 1절, 18장 21절에는 mighty angel 이렇게 돼 있어요. 동일한 천사일 거예요. 또 이걸 가지고 또 뭐 미가엘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성경이 이름 밝혀야 안 밝혀요? 안 밝히는 건 하나님이 밝히지 말라는 거니까 얘기 안 하면 돼. 그냥 강한 천사구나, 힘센 천사구나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 거예요. 자, 뭐라고 이야기하냐, 누가 그 책을 펴고, 그렇죠, 그곳에 봉인들 일곱 개를 뗄 수 있냔 말이에요. 그렇게 이제 묻는 거예요, 이 힘센 천사가. 그렇게 이제 물었단 말이에요. 그래도 5장 3절에 하늘에나 땅에나 땅 안에 있는 어떤 사람도 그 책을 펴거나 들여다볼 수 없다. 지금 성경이 이야기하는 온 우주가 여기 나와 있어요. 온 우주는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사람 위에 있는 하늘, 사람이 거하고 있는 땅, 그렇죠, 땅 밑에 저 아래 있는 거, 이게 우주예요. 끝이에요. 다시 말씀드려요. 사람 위에 있는 하늘, 그렇죠, 사람이 살고 있는 땅, 그 다음에 땅 밑에 여기 있는 거, 그거 세 가지가 전 우주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전 우주. 그렇죠? 그래서 3절 가서 보니까 전 우주 공간에 아무도 없는 거예요. 전 우주 공간에 이 책을 펴거나 이 책을 펴서 그 안을 들여다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아무도 없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하늘에 천사도 못하는 거예요. 천주교 성인들 뭐 죽어갖고 무슨 뭐 통공한다 그러고 이런 거 다 거짓말이 안 되는 거예요. 마리아도 안 돼요, 여러분. 마리아가 어떻게 이 책을 펴고 이 책을 읽을 수가 있어요? 천상의 존재들 가운데 있습니까, 없습니까? 일할 수 있는 사람이, 존재가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성인들, 천사들, 마리아 하나도 못합니다. 땅에 또 누가 있어요? 목사가 있잖아요. 목사가 할 수 있을까요? 제가 못해요. 신부 할 수 있을까요? 신부들의 왕, 교황 할 수 있을까요? 못합니다. 소크라테스 못하고, 공자도 못하고, 땅 아래, 땅 아래는 또 누가 있어요? 구원 받지 못한 자들이 있고, 땅 아래 또 나중에 가면 마귀들이 저 안에 가득 차 있거든요. 있어요, 없어요? 그럼 마귀들 가운데 이 책을 펴거나 읽을 수 있는 자가 없어요. 그렇죠? 없단 말이에요. 없어요. 없으니까 어떤 반응이 나오냐, 4절에 그 책을 펴서 읽거나 들여다보기 합당한 사람이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므로 내가 많이 울었다. 지금 요한이 거기 올라가서 엄청나게 운 거예요. 그 운 이유에 대해서 내가 조금 이따 이제 그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우니까 5절 장로들, 장로가 몇 명 있다 그랬어요? 24명 있는데 장로들 중에 한 사람이 내게 이르되 울지 말라, 울지 마라 얘기하는 거예요. 보라, 유다 지파에서 나오는 사자 라이언이 있다. 라이언 킹 아시죠? 라이언이 있다. 라이언 곧 다윗의 뿌리. 아, 유다 지파에서 나오는 사자 라이언이 있는데 이 사람의 다른 호칭은 다윗의 뿌리다. 그분이 이기셨기 때문에 그 책을 펴시고 그것에 일곱 봉이를 이제 떼실 거다. 지금 그렇게 얘기하는 거야. 장로들 중에 한 명이 요한이 펑펑 우니까 위로의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가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그림 이렇게 가서 보면, 예, 저기 라이언이 있잖아요. 이제, 그렇죠? 이렇게 이제 이걸 쫙 펼 수 있는 그런 분이 이제 등장을 이제 하는데 이분이 지금 다윗의 사자라는 거예요. 다윗의 사자 라이언. 그거는 여러분 창세기 49장 가서 보시면 야곱이 죽기 전에 열두 지파를 축복하는 그런 말이 나오는데 거기 가서 보시면 유다 지파에 대한 그런 축복이 나옵니다. 유다 지파 8절에 유다야 너는 내 형제들이 찬양할지니라. 내 손이 내 원수들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버지의 자식들이 내 앞에서 절하리라. 유다는 사자 새끼는 유다의 상징이 뭐냐? 유다 지파의 상징이 사자예요. 사자. 그가 엎드리고 웅크린 것 같이 것이 사자 같고 늙은 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깨워 일어나게 하리요. 실로가 오실 때까지, 실로가 메시아란 말이야. 실로가 오실 때까지 홀이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이렇게 돼서 유다 지파에서 메시아가 온다는 이와 같은 그 예언의 말씀. 그렇죠? 근데 그 유다 지파의 상징은 뭐냐? 사자, 라이언이란 말이에요. 아, 이래서 지금 장로가 이제 그런 얘기를 했는데, 그렇죠? 그 다음에 또 뭐라고 얘기했냐 하면, 다윗의 뿌리라고 이야기했어요. 다윗의 뿌리. 그 유다 지파 중에서 여럿이 있는데 이 사람은 다윗에게서 나와야 되는 사람이다. 다윗. 그 내용은 이사야서 11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1장 1절에 이새의 줄기에서 한 막대기는 아까 보아스하고 룻 그 사이에서 이새가 출생해가 그 다음에 다윗이 나오고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새의 줄기에서 한 막대기가 나오고 그의 뿌리에서 한 가지, 가지가 지금 고딕으로 되어 있잖아. 메시아가 나온다. 10절에 그날에 마지막 날에 재림하시는 그런 때 이새의 뿌리가 있어 다윗의 뿌리가 있어 그것이 백성들의 기로 설 것이요 이방인들이 그것을 찾으리니 그가 베푸는 안식이 영원하다. 이렇게 돼서 그 메시아가 다윗의 자손으로.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에 가서 보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이시요 다윗의 자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세대에 대한 책이다. 이렇게 지금 성경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 다윗의 뿌리 예수님이 등장을 하는데 예수님이 이 책을 펴거나 읽을 수 있는 이유가 그 안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 거기서 사서 보니까 그분께서 이기셨다는 거예요. 이기셨기 때문에 그래서 책을 펴고 그 안에 걸 들여다볼 수 있다. 지금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광야에서 마귀의 시험을 예수님이 이기셨어요. 첫째 아담이 동일한 것과 같은 인생의 자랑, 육신의 정욕, 그렇죠? 안목의 정욕 이런 거 이 세 가지를 들고 와서 마귀가 이브하고 아담에게 접근할 때 그냥 녹다운이 되고 말았잖아요. 둘째 아담이 나타나니까 똑같은 걸 갖고 와서 예수님을 시험하는데 예수님이 마귀의 시험을 하나님의 말씀들로 이기시잖아요. 이기시고 그 뒤로 3년 만 동의 공생의 생활을 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묻히시고 부활하셔서 사탄의 죽음의 권세를 물리치고 이기시잖아요. 이기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구속자가 되시는 거예요. 이기셨기 때문에 이 소유물을 구속하실 수 있는 그런 분이 되시는 거다. 그분이 저와 여러분의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이기셨기 때문에 그 일을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자, 5장 6절 가서 보니까 아, 그래서 유다 지파의 사자가 나온다 그래갖고 요한이 지금 사자를 기다리고 있는데 보니까 왕좌와 네 짐승의 한가운데 장로들의 한가운데에 사자가 나오는 게 아니라 전에 죽임을 당한 것 같은 어린 양이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그림을 보시라고. 전에 죽임을 창에 막 찔리고 이래가기나 이렇게 이 어린 양, 어린 양이 일곱 뿔이 있고 일곱 개 눈이 있고 한 그런 어린 양이 이게 나오는 거다. 그러니까 진짜 뭐 어린 양. 여러분 여기 요한계시록은 상징들로 하나님의 것들 지금 보여주는 그런 책이에요. 그렇죠? 근데 거기 가서 뭐 7절에 그분께서 오셔서 이러니까 아, 어린 양이 진짜 거기 양이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예수님이시구나. 그 예수님이 나오신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 예수님이 전에 죽임을 당한 것 같은 뭐예요? 십자가에서 창에 찔리고 그렇죠? 두 손과 두 발에 못이 박히고 가시멸 왕관을 쓰시고 한 그분, 저렇게 상처를 입고 희생을 입어서 그 피로 저와 여러분을 구속하신 그분, 그걸 지금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다. 그래서 지금 유다 집회 사자 라이언을 기다리고 있는데 누가 나오냐? 램이 나오는 거예요. 램이, 어린 양. 그래서 요한복음 1장 29절에 세상 죄를 제거하신 하나님의 어린 양을 봐라. 그 어린 양이 진짜 양 아니죠? 누구예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시잖아요. 이런 걸 저와 여러분이 잘 이렇게 문맥에 따라 이해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뿌리라고 하는 거는 그거는 권위의 상징인데 뿌리 하나만 있어도 엄청난 권위인데 지금 일곱 개를 가지고 있다. 완전한 수를 가지고 있다. 완전한 권위를 가지신 그런 분. 그렇죠? 일곱 개 이런 눈. 이게 하나님이 보낸 일곱 개 영이다. 이거 몇 차례 말씀드렸잖아요. 성령님이 일곱 명이 아니고 완전히 모든 것을 샅샅이 살펴보는 그와 같은 능력을 가진 그런 분이다. 이런 의미로 이게 이제 나오는 거다. 자, 5장 7절 가서 보니까 그분께서 이제 드디어 오셔서 왕좌에 앉으신 분, 누구의 아버지 하나님, 그분의 오른손에서 그 책을 취하신 거예요. 드디어 구원은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이미 다 이루었지만 우리 몸을 구속하는 거, 온 창조 세상을 구속해서 천년왕국을 이루는 건 이제 때가 돼서 이제 책을 취하시면서 이제 그 일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말씀드렸잖아요. 그 두루마리는 뭐예요? 소유권을 얘기하는 거예요. 소유권, 집에 등기문서와 같은 거예요. 다시 말해 온 땅, 우주, 그렇죠? 이 모든 것에 대한 소유권, 죽어있는 우리 성도들의 그 몸, 이거에 대한 소유권, 그 책을 예수님이 이렇게 취하시는 거예요. 이런 내용은 에스겔서 2장 9절에서 10절에도 동일하게 나와 있어요. 그 책을 아버지 하나님으로 받는 내용은 다니엘서 9장 13절에서 14절에도 나와요.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제가 읽지 않습니다. 이 설교 노트를 이제 보시고 그리고 가서 찾아보시면 아, 동일한 내용이 거기에 기록이 돼 있구나 이제 알게 되는 거예요. 자, 이제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요약을 합니다. 자, 어린 양 예수님이 왜 통치하시고 왜 지금 이렇게 존재하고 이때 나타나시는가. 인류 역사가 한 6천년 됐고 인류 역사가 시작이 되기 전 영원의 어느 시점에 하나님께서 천상에 있는 모든 존재들, 루시퍼를 포함해서 천상에 있는 존재들 다 만들었어요. 자, 이 창조물들 가운데 특별하게 뛰어난 그런 존재가 있습니다. 영적인 창조물들 가운데는 그게 루시퍼예요. 그렇죠? 이 특별한 창조물들이 하려고 하는 게 뭐냐 하면은 땅을 내가 좀 차지하고 땅에 있는 모든 것들로부터 내가 하나님 대신 경배를 받아야 되겠다. 이게 지금까지 특별한 그런 창조물들이 인류 역사 6천년 동안 해온 일이에요. 다른 데 관심 없어요. 이 땅에 있는 창조물들 통해 내가 영광을 받아야 되겠다. 내가 경배를 받아야 되겠다. 이걸 통해서 첫 번째 등장한 인물이 누구예요? 사탄 마귀예요. 마귀는 에스겔서 28장, 그 다음 이사야서 14장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대적하고 타락하면서 하늘에 있는 천사들 3분의 1을 데리고 같이 타락한 그런 존재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4절엔 타락해서 이 세상의 신이 됐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마귀가 창조물인데 이 창조물이 하나님이 받아야 될 영광을 받으려고 하다가 타락해갖고 그 일을 실패한 거예요. 그 뒤에 아담도 나도 그럼 신들처럼 돼서 해봐야 되겠다 그러고 타락해서 실패하고 성경 가서 보면 느부갓네살도 나오고 고레스도 나오고 역사를 통해서 그 다음에 그리스 왕국의 알렉산더 대제도 나오고 예수님 시절에 아우구스투스, 카이사르 시저도 나오고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징기스칸도 나오고 나폴레옹도 나오고 스탈린, 레닌, 뭐 지금 시진핑, 푸틴 뭐 하는 게 다 뭐예요? 이 땅을 어떻게든지 차지해서 그렇죠. 내가 좀 통치해봐야 되겠다 하는 거잖아요. 지금까지 인류 역사가 뭘 보여줘요? 그게 불가능하다, 안 된다는 걸 보여주잖아요. 맨 마지막으로 누가 등장을 하냐? 적그리스도라고 하는 마귀의 화신이 이 땅에 7년 동안 등장해서 뭘 하려고 그래요? 이 땅을 내가 완전히 통치해봐야 되겠다 하고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이 뭐라고 그래요? 그 역시 실패한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과 같은 천사와 같은 하나님의 창조물이 이 땅을 주관하고 완전히 통치하는 그 일, 그 일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지만 성경이 뭘 보여주냐? 그 불가능하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불가능하다. 왜 불가능하냐? 이 땅에 관한 권리는 누구 거냐? 예수님의 거예요. 예수님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초림 때 메시아로 오셔서 이런 일도 하려고 했는데 유대인들이 거부했잖아요. 이제 드디어 기다리시다가 때가 돼서 유대인들이 그분을 맞아들일 때가 됐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세요. 그럼 뭘 찾으시겠는데? 소유권을 찾아야 되겠다. 그걸 위해서 십자가에 보혈을 다 흘리고 하셨잖아요. 그걸 지금 찾는 그런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럼 그 일을 찾는 일을 하면 어떻게 돼요? 그분을 대적하던 사탄, 마귀, 그렇죠? 구원받지 모든 받지 못한 모든 자들이 심판을 받고 영원 무궁토록 불호수에 들어가게 되는 거잖아요. 그 일이 여기 기록이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시록 5장은 그 일을 하실 분 누구를 소개하는 거예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거예요. 그분이 가지고 있는 소유권 두루마리, 일곱 개 봉인이 있는 그 두루마리를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다 예수님이 구속을 하면 천년 동안 예수님이 이거를 평화롭게 다스리는 천년왕국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5장은 예수님의 심판 할 날이 이제 무르익어서 온 땅에 하나님의 진노가 퍼부어질 것을 미리 보고, 예수님 이제 그냥 두지 않잖아, 이런 무리들을. 그렇게 해서 6장, 7장 넘어가면서부터 예수님의 진노가 온 땅에 퍼부어지면서, 그렇죠, 예수님이 이런 모든 자들을 처단하고 예수님의 소유권을 공고히 하고 이렇게 해서 천년왕국을 이루시는 그런 내용이 여기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 내용이 6장에서 19장까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이 계시록이 어려운 책인 것 같아요? 이 앞뒤 문맥을 잘 이해하면 가장 쉬운 책이에요. 가장 쉬운 책이다. 상징과 그렇지 않은 것들 잘 구분하고 앞뒤 문맥을 잘 구분하고 있는 그대로 성경을 읽고 성경을 성경으로, 구속은 이런 거구나, 다 구약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이렇게 이해하고 읽으면은 계시록이 쉬운 책이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이 대언의 책들의 말씀을 읽고 그걸 지키는 자가 어떻다 그랬어요? 복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 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걸 마치면서 요한계시록 22장에 예수님이 16절 17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 나 예수는 내 천사를 보내어 교회들 안에서 이것들을 너에게 증언하게 하였느니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후손이요 빛나는 새벽별이니라. 예수님 모든 말씀 내가 반드시 이루고 내 소유권 반드시 찾아내고 그 천년왕국 이루고 새하늘과 새 땅 이루겠다 예수님 말씀하신 다음에 맨 마지막에 뭐라 그래? 초청을 다시 하시는 거예요. 초청을.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구원받지 못한 그런 자가 있냐.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오라. 오늘 여기 앉아계신 분 가운데 아직 예수님이 누구신지 모르는 그런 분이 있으면 예수님께로 가셔야 되는 거예요. 오라 부르시는 거예요.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며 누구든지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취할지니라. 이게 지금 예수님이 모든 말씀을 마치시고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초청의 그런 말씀인 걸 기억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자, 요한이 우는 이유만 이야기하고 마칩니다. 5장 4절에 요한이 펑펑 울었잖아요. 그렇죠? 왜 요한이 이렇게 우느냐. 왜 그래요? 구속의 책. 그렇죠? 온 인류가 지금 구속이 되고, 그렇죠? 믿는 자들이. 그 다음에 땅이 구속이 되고, 지금 이 때가 지금 왔는데, 이걸 구속하려면 구속자가 있어야 되는데, 구속자가 어느 주공간에 없는 걸 보니까 어떻게 펑펑 우는 거예요. 소유물을 되찾을 수가 없으니까. 미국의 크리스웰이라고 하는 유명한 목사님이 있는데 그분이 이렇게 기록을 했어요. 요한이 운 것은 단순히 그냥 자기 스스로 운 게 아니라 구원받은 성도들을 대표해서 운 거다. 저와 여러분의 몸이 구속이 돼야 돼. 그게 완전히 완성이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그거 할 수 있는 분이 없으니까 그래서 펑펑 운 거예요. 아담부터 시작해서 아담과 이브, 아벨, 그 이후에 구원받은 모든 자들, 그렇죠? 뭘 기다리고 있어요? 몸의 구속을 기다리고 있단 말이에요. 몸이 예수님의 몸처럼 영광스러운 몸으로 되는 걸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모든 창조물이 지금 신음하면서 예수님을 지금 기다리고 있는데, 아 가서 보니까 온 우주 공간에 이 일을 이룰 수 있는 존재가 없으니까 얼마나 답답했겠어. 그래서 어떻게 펑펑 지금 우는 그런 일이 그 안에 생기는 거예요. 사복음서에 가서 보시면 죽음 앞에서 우는 그런 사람들 기사가 많이 나옵니다. 누가복음 7장 가서 보면 나인이라는 그런 도시에 예수님 가려고 하는데 어떤 그 여인의 아들이 죽어갖고 그 여인이 그 아들 때문에 펑펑 우는 그와 같은 대목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누가복음 8장 가서 보면 회당 치리자의 딸이 죽었는데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그 회당의 치리자가 사람들 앞에서 펑펑 우는 그와 같은 대목이 나와요.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뭐냐? 저와 여러분이 답답한 일을 당해서 펑펑 울 때 울지 말라고 하시는 거예요. 울지 말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내가 세상을 이겼다. 그래서 요한 계시록을 듣고 이런 말씀을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공부하면서 내가 어려운 일을 당하고 인생에 비참한 그런 일을 당하고 슬픔과 고통을 당하고 역병을 겪고, 그렇죠, 중병을 앓는다 해도 울지 않아도 된다. 사람이니까 울 수 있어요. 근데 계속 울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뭐라 그래? 울지 말라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그 울음이 기쁨으로 변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게 예수님 믿는 자들의 행복이고 축복이에요. 이런 아름다운 축복이 계시록 공부를 하고 성경 말씀을 열심히 공부하고 바이블 빌리버로 살려고 하는 저와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 위에 영원 무궁토록 함께 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